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 구약성경 327쪽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2-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가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돌아가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우리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제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되리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집사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보이는 그 집안은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보이는 족속이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서 꾸미는 그 가족이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함께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쌍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려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명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페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빼앗기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안 하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1대1 상담은 제가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은 누가 글을 올렸는가 이렇게 보고 저녁에 마침할 때 야 누가 또 한 주간 잘 살았는가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들이 글을 올려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왜냐하면 설교는 강의가 아니죠. 강의 듣고 좋다, 뭐 나쁘다 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 설교가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기다려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은 이야기라도 또 승리하신 거, 때로는 넘어진 거, 때로는 기도 제목 이런 거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거를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려고 하니까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나는 컴맹인데요. 글로 쓰세요. 손편지 쓰셔서 저 책상에다 올려놓으면은 제가 보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과 좀 호흡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으시겠죠? 그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침노만 하십시오. 침노하십시오. 예, 우리 지난주에 여리고성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난공불락의 성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무너뜨린 역사적인 그 이야기, 말씀, 진리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뭐 여러분 가운데에도 여리고 성과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시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여리고성 이후에 오늘은 아이성에 도착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좀 얕잡아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성이 그 어른과 아이 합쳐서 1만 2천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너무나 그 약한 성이었어요. 그래서 단숨에 여세를 몰아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들어갔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니까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3천 명만 보내면 된다 생각했죠.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했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36명 정도가 죽었는데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졌어요. 마음이 완전히 물같이 녹아내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저것은 높은 장벽이고 저것은 넘어야 할 장벽이고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은 모든 것에서 긴장하시고요. 주님과 동행할 때 이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에 얕잡아 보아서는 안 돼요. 토마스 카라일이라는 분이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역경은 인간이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하면 번영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한 명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이기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번영이 찾아오거나 성공을 찾아오거나 내가 물질에 좀 충만하거나 뭔가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뭔가 잘나간다 하면은 사람들이 우쭐대죠. 교만합니다. 교만이 찾아오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여리고성에 이 교만함 때문에 아이성에서 철저히 실패한 교훈을 배우셔야 합니다. 주 안에서 겸손으로 낮추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유가 뭘까? 여기에 귀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귀를 기울이십시오.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모하기까지요?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너희 안에 온전히 받쳐진 물건을 너희가 스스로 취한 것을 제거하기까지는 하나님의 능이 임할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더럽혀졌다. 이런 뜻입니다. 불결하고 더럽혀짐으로 내가 너에게 역사할 수가 없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귀중한 교훈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뭘까? 자, 여기 온전히 받쳐진 물건이 있어야 할 자리를 그것을 취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놨어요. 이것을 불결하다.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그럼 거룩이라는 건 뭘까요? 제자리에 있는 것, 제자리.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거룩하다.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피조물인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이 시간이 뭐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순종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그 권위에 복종하고 혹은 자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 거룩하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도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서로 예의를 갖춰줄 때 자기의 자리를 지켜서 부부의 예를 갖출 때 그것을 거룩하다. 어느 사람이 남편이 좀 실망스럽다고 밤마다 캬바레에 가서 춤을 춘다. 거룩합니까? 아니죠. 불결한 거죠.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 있어야 거룩한 거예요. 학생이 공부하기 싫다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맨날 놀러 다녀.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죠. 여러분 이제 점심에 밥을 드실 텐데 밥그릇에 밥이 있어야 거룩한 거죠. 밥이 떨어지면 더러운 거예요. 그걸 주워 먹으려면 안 됩니다. 병균이 올 말. 그러니까 제자리를 지킬 때 그것을 거룩하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생각의 도를 넘는 순간 여러분은 망합니다. 생각도 절제하셔야 돼요. 여러분, 설반석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룩한 몸부림이 일어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자리를 벗어난 이 아간이 무엇을 훔쳤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자,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 보시니까 숨긴 항목들이 나옵니다. 신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신할산 외투 한 벌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뭐 값진 외투겠죠. 은 200세겔, 정확하게 환산해서 그 값을 모르겠어요. 지금 환전으로. 제가 워낙 은, 금 이런 거 좀 약해요. 제가 그래서 끼고 다니고 싶지도 않고 이게 불편해.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뭐 비싸겠죠? 근데 한쪽 마음에서는 아유 뭐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진노하시나? 뭐 그럴 수 있지 않나? 전쟁을 통해서 비싼 거 하나 또 가져오고 은과 금 취해서 적당히 이렇게 감췄는데 뭐 하나님이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죠?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대노하실 이유가 뭘까? 여러분, 사탄에게 속는 것이에요. 내가 하찮으면 하찮은 겁니까? 내가 중요하면 중요한 겁니까? 아, 그 정도쯤이야. 여러분, 그 정도 가지고 여러분의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말입니다. 죄악에 물들은 결과는 철저히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면 괜찮은 거예요.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 판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 아간이 범죄를 저지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순간 죄악이 들어온 것이죠. 자, 생각을 바꾸셔야 해요. 여러분이 하찮은 게 하찮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범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오늘 아침 안 드셨어요? 궁금하죠? 자, 오늘 여호수아 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아간의 범죄를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첫 번째, 이는 여호와의 무엇을 어겼다고요? 언약을 어긴 죄. 두 번째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죄. 두 가지 평가입니다. 아간이 하찮은 죄를 저지른 게 아니고 이 죄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고 여호와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였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원인을 좀 분석해 보려고 해요. 도대체 언약을 어겼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자, 이것은 오늘 제가 성경 구절을 제시를 해 드릴 텐데 적으세요. 꼭 머리 안 좋으신 분들이 안 적어 보니까 난 다 암송한다고 막 이러고 적어놓으시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곱씹으셔야 합니다. 레위기서 27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일단 적으셨고요. 화면을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여기 단어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온전히 바쳤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고. 자, 29절을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고 죄악을 저질렀다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함을 받는가 해서 옛날에 제사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갖고 나오죠. 그럼 그 재물 위에다가 죄를 다 전가, 패스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 너 죄를 졌는데 이제 그 재물 위에다가 안수하여 모든 죄를 다 무르고 거기다가 전탈하고 그 다음에 재물을 죽여버려라. 그래야면 내가 용서해 줄게. 속죄자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바치려고 하는 사람이 각을 뜹니다, 지금. 팔다리를 자르고 막 피가 튈 때 자기가 잘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죄가 그만큼 독하고 무서운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동물이 죽어야, 이런 희생이 있어야 네 죄가 해결되니까 너 다시금 이 독한 죄를 짓지 말라고 하고 자기가 각을 뜨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자리가 속죄제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었던 소리 아닙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할렐루야! 그를 죽이심으로 하나님 뭐 하시려는 겁니까? 다시 살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언약하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약속을 한 것. 자, 한 가지만 더 찾아봅시다. 도대체 그런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언약한 이유가 뭘까? 신명기 20장 16절 18절입니다. 동일하게 적으세요. 집에 가서 보시고요. 신명기 20장 16절 18절. 자, 여기 가만히 보셔야 합니다. 화면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뭡니까? 마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재물을 그 땅의 죄악을 완전히 죽여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이지 않습니까? 곧 헷족 속, 아모리족 속, 가나안족 속, 브리스족 속, 히위족 속, 여부스족 속을 내가 뭐하되?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해라. 레위기에 너와 나와가 약속했던 것처럼 너의 죄를 사할 때 완전히 죽음 이후에 새롭게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 말대로 순종할 때 내가 용서하겠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18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하노라. 하나님 무엇을 두려워하신 것이죠? 이 백성이 또다시 죄의 영향력 아래 죄의 오염에 물들어서 아무런 맥없이 살아갈까 봐. 그냥 죄에 젖어 사는 것이 그냥 정상인 것처럼 살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죄를 완전히 철저히 차단하시고 그 원인을 제거하셔서 정결케 하심으로.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너무 피부로 와닿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메르스 때문에 보건당국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어요. 어제 신문을 보니까 저 부산 쪽인가 의심 환자가 한 명이 더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이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한 이게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서 비행기에 앉아있는 뭐 몇 메타에 있는 사람들을 다 격리시켜야 되는 거죠. 이게 퍼져가는 거예요. 영향력 때문에. 그러니까 보건당국에서 뭐합니까? 그 사람들을 격리, 분리시켜서 바이러스가 퇴치될 때까지 완전히 씨가 말랄 때까지 분리하는 거예요. 2015년에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보건당국이 지금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이와 같은 것이죠. 방치해 놨다가는 그 죄의 영향력과 오염 때문에 우리가 맥을 못 추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 하셨다고요? 진멸하라 명하셨다. 그리하여 이것은 아브라함과에게도 약속한 언약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보시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진멸하려고 목적을 기다리신 게 아니에요.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거는 가나안 족속의 그 모든 족속을 통칭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죽게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 땅에 지금 뭐가 가득 찼다고요? 죄가 가득 차서 더 이상은 놔둘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진멸하라 명하신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예전에 성경에 보면 관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개역 한글에 보면 이 관영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이 예를 줄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다 보니까 여름이 되면은 뒤에 똥뚜간에 똥이 관영합니다. 아, 이해가 쉽죠? 그래서 비가 오면 그 관영한 똥뚜간에 똥을 치우지 않으면 물이 넘쳐서 그것이 우리 앞마당으로 집안으로 스물스물 이렇게 똥기를 내면서 자 여름에 똥뚜간에 똥이 관영하면 어떻게 돼요? 퍼내야 되죠. 근데 희한한 것 말입니다. 참 설교 때 이 말을 해도 안 될지 모르겠어요. 겨울에 똥뚜간에 똥이 관영하면은 이게 똥탑을 만들어가지고 어른들은 가능한데 어린 저는 찔렸어요. 그래가지고 심부름을 했던 게 도끼를 가지고 똥탑을 깼던 기억이 납니다. 죄가 가득하거나 이게 하면 더 이상 이게 컴퓨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이러스가 꽉 찬 컴퓨터는 부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싹 지우고 새롭게 뭔가를 해야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죄에 오염된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심으로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죄의 씨를 말려버리고 다시 살아나기 위한 복된 여정임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죠. 자, 널 한참 돌아오셨는데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 보시게 되니까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바치되 아닙니다.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야 한다. 죄에 오염된 부분을 놔두면 너희들이 전염이 되고 인생이 망가지니까 이 판에 완전히 싹 밀고 뭐 하시겠다고요? 회복시키겠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 속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자, 7장 1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다 바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범죄하였다.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뭐 했다고요?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였다. 자, 이것이 엄청난 죄악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얕잡아 본 죄악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밟을 때 너에게 승리의 비결을 말씀하신 거 압니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야, 너가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다른 것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뭐하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당부한 것이 뭡니까?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여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네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면 네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형통케 하는 주권이 나에게 있다. 오늘날 우리들이 아간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하게 알면서 목사님 말씀 이렇던데요 저렇던데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소망해요. 그 말씀대로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오늘 야간의 범죄, 하나님의 언약에 언약을 무시하는 무시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삶 속에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한 주간 동안 제 상담 난회를 하루에 이번 주에는 두세 번 열었는데 세네 번 열랍니다. 열었다 닫았다 해서 누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지 기억하고 그 영혼에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주야로 말씀 묵상하여서 하나님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을 깨달았는데 오늘 하루 승리했어요. 목사님 제가 실패했는데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함께 호흡합시다. 아멘 했으면 제가 설교를 여기서 마치려고 그렇게 순종하십시다. 여러분, 아간의 죄가 두 번째 뭐라 그랬죠? 망령되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망령되이 행했다는 것은 히브리어의 네발라라는 단어예요. 단어 자체도 좀 망령되죠. 네발라. 네발라. 이 네발라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을 망령되다 표현합니다. 아내가 있는 남편이 다른 여인과 썸을 타는 것을 망령되다. 하나님 뭐라고 망령되다 한 겁니까? 아간의 탐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 안에 일어나는 탐심에 복종하여 그것을 훔친 것. 이 도둑질이 문제가 아니고요. 도둑질 근원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탐심대로 이끌려 사는 것을 네발라라고 합니다. 마음을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망령되다. 여러분, 집으로 들어가실 때 마음도 없고 사랑도 없는 집에 들어가면은 들어가고 싶습니까? 아,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이 없어. 이상하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뭐 싸우고 볶고 지지다가 아이 스윗홈, 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우스, 껍데기 속에 들어가요. 마음은 다 빼앗겨. 가정이 천국입니까? 지옥이죠. 망령되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 마음은 다 세상에 가 있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예배는 드려. 근데 마음은 다 빼앗겼어.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이 없어. 이것을 망령되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주께서 망령되다 하십니다. 아간이 왜 망령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고 재물에 빼앗겨, 마음에 빼앗겨 그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번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것 제가 다 알아요. 근데 질문을 하셔야죠. 도대체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들이 좀 더 먹고, 좀 더 넓은 집, 좀 더 높은 곳, 더 많은 곳, 예, 그렇게 살려오는 거 알아요. 질문하셔야죠. 도대체 그렇게 살아서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하느냐?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거룩이라는 것은 뭡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이 카도시의 정확한 뜻은 깨끗함과 정결함이에요. 깨끗함과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하셔야 합니까? 망령된 것을 제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외에 더 만족하는 것을 제하셔버리라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 이 아간이 탐심으로 빼앗겼던 순서가 있어요. 우리 7장 21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아간이 보고 탐내어 가져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탐심의 시작이 뭐라고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물질을 보고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고 자꾸 딴 데를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입니다. 참 희한한 장점을 가진 분이 계셔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은 어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약점과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그렇게 잘 발견하는지 몰라. 보는 게 항상 그거야. 그래서 그거를 뭐 끄집어내고 뭐 뭐라 그러고 뭐 질문합시다. 여러분이 그걸 분석하고 평가해서 제시한다고 그 사람이 고쳐집니까? 성경에 보니까 나보다 남을 뭐하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 지읒 말고 시옷, 시옷. 나보다 남을 자꾸 낮게 평가하니까요. 이 보는 거에 저주스러움이 있습니다. 주님은 뭐라 합니까? 금요기대 오셨던 목사님 마음이 계속 울리는 메시지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자꾸 폄하하는 것은 뭐냐면 교만 때문에 그러는데, 최소한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나보다 가진 장점이 두세 개는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럼 인정하십니까? 그것을 보고 칭찬해주면 되죠. 아, 굳이 남의 약점을 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 보는 축복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거룩이라는 두 번째 뜻이 있어요. 이것은 구별되다, 분리되다 이런 뜻이에요. 구별되다 이런 뜻인데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는데요. 이 우르라는 지역은 이 우르라는 뜻이 불인데 향락과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뭐 하신 겁니까? 분리하신 거죠. 구별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새로운 복의 통로로 만드시려고 불러내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시면은 화면을 봅시다. 여러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전에는 이 개역 한글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이거는 너는 복의 뿌리가 될지라 이런 표현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로서 이제 이 복을 깨닫게 되면 복의 통로가 되어 내 복을 만민에게 펼쳐주는 복이 될지니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마음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부르셨다는 의미는 뭡니까? 분리하셨어요. 구별해내셨어요. 세상의 악으로부터 세상의 죄의 영향으로부터 예수를 통해 여러분을 불러내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속에서 외치는 그 한마디가 있는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적었어요. 여기다 해야 되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 뽑혔다. 아 이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고백. 제가 좀 쉬어가려고. 자, 시작. 나 뽑혔다. 이 참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복이 되신 거예요. 복으로 부르신 여러분들을 통하여 파이프라인, 복이 흘러가도록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왜요? 나로부터는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늘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여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속이 막 뒤집어져 하루만. 맞죠? 근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살아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니까 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어디에서요? 감옥에서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니까요. 내가 보는 시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는 시야로 강하고 담대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이게 여러분이 돼야죠.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이뤄냈느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내가 말씀을 얼마나 읽었느냐, 내가 공부를 얼마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은혜 받은 자인데, 늘 존재의 깊이를 더할 때, 여러분, 거룩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중에 읽었던 한 시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 명이 시인의 오뚜기라는 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쓰러지지 않으면 내가 아니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아니다. 끝. 복음 아닙니까? 사실요, 우리가 장담하고 또 장담하지만 여러분 또 한 주간에 쓰러지고 넘어질 거예요.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성도라고 해서 안 넘어질 수가 없죠. 그러나 성도는 뭡니까?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면 성도가 아닙니다. 넘어진 채로 있다면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왜요? 중심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믿습니까? 그 중심을 두고 이제 다시 일어나야 되죠. 오뚜기는 아라비아 숫자로 뭡니까? 8. 오뚜기를 보면 8이에요. 이게 넘어지면 수학 공식으로 옆으로 보면 뭐가 됩니까? 무한대, 무한대. 내가 볼 때는 넘어졌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무한대. 아멘.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야 되죠.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또 일어나는 거. 거룩에 거룩.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자, 한 인물만 소개시켜드리고 기도합시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 6장과 7장의 이 메인, 중요 인물이 두 사람 있어요. 6장은 라합이라는 인물이고 7장은 아간이라는 인물을 대비시켰습니다. 자, 그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여호수아 6장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자, 화면을 봅시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뭐하라고요? 바치되. 이게 죽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뭐하라고요? 살려주라. 아가는 유다 지파, 여기 계속 쓰는 이유가 있어요. 뭐 누구의 족속, 누구의 아들, 이게 가문이 빵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망령되었다. 라합은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을 가지니까 살림을 받았다. 아, 이게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어요.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제가 가슴 뛰는 한 문장 여러분에게 드리고 가슴이 뛸 때까지 기다렸다가 설교 안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뛰게 하세요. 성령의 의지에서. 아셨죠? 자, 이 라합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기에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 선대라는 단어입니다. 12절을 다시 보여주시죠.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이 선대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목숨을 건 사랑, 목숨 책임지는 사랑. 여호와 한 분을 깨닫고 하나님 한 분이 만군의 여호와심을 깨닫고 이제 이 여인이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살려주는 거예요. 책임진다. 내가.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일에 투자하고 힘을 다함으로 이 라합을 통하여 그의 모든 가족이 살아나는 결단의 사람 라합. 거룩하다. 거룩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담임으로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찮은 재물과 하찮은 물질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많아요. 재물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주의 일을 힘쓰는 자 찾아보기 어려워요. 책임지는 사랑으로 후배들을 위하여 힘쓰는 선배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도전합니다. 스스로 거룩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령된 것을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늘 묵상하고 이제 말씀을 통하여 성결형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에게서는 좋겠습니다. 그리고 라합처럼 목숨을 걸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 생명의 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 선대하는 능력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어느 순간 죄의 오염과 영향력 때문에 비실비실하고 어느 순간 언약을 잊어버린 채 삶 속에 아등바등 안절부절하는 여러분 아닙니까? 거룩이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망령된 것들을 제하기를 원하오니 철저히 죽이는 나의 탐심을 죽이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이제 구별된 자로 책임 있는 사랑 힘쓸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조금 소리를 내어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